마가복음 8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1절 말씀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고도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행하신 또 한 분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며 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적 일으키는 능력을 거분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는 기꺼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그분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많았지만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노라고 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결핍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려가 깊으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공공함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무감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과 3일 동안이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금식 3일째가 우리 몸이 견디기에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일이나 4일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며 금식한 배고픔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장기 금식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3일째가 가장 힘든 때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3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4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처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에는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광주리라는 용어는 당시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광주리라는 용어가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든지 간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 이후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신 장소가 베세다 근처였는데 이는 유대의 도시로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더 들어간 호수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남은 조각을 모으기 위하여 이방인의 전형적인 형태의 광주리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점에서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으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이적적으로 먹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0절에서 11절 말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자들은 자기가 볼만한 묘기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약속하곤 하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동시에 위성 텔레비전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따위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메시아인 채 했던 자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거창한 묘기들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단행하지 않고 메시아의 손으로 일으켜지는 초자연적인 이적 같은 현상들을 여전히 추구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도 역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2절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9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은 그저 군중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이적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적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헤롯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마치 그가 마법사들에게 신기한 묘기를 부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헤롯을 위하여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요구받으셨을 때에도 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에게 전해주었을 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즉 도마가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서 그 말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렇게 말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으며 도마는 이에 감히 손을 대어보지 못하고 나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종류의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적을 추구하는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믿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을 믿고 따라가는 형태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이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13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너희에게 떡 한 덩이가 있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 이 누룩은 항상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로서 유대인들은 먼저 만들었던 떡 반죽에서부터 항상 조금씩 떼어놓아 누룩이 다 퍼지게 한 후 그것을 다시 새로 만드는 떡 반죽 그릇에 넣습니다. 그러면 발효하기 시작한 누룩이 떡 반죽 속으로 스며들어가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즉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이 새로 만드는 떡 반죽에 스며들어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현상 때문에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악의 적절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용납된 최소한의 악이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종류의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 그들을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2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면서 행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처음 안수하셨을 때 이 사람의 시력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은 흐리게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수 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중 유일하게 기록된 점진적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에 이 사람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을 때는 예수께서 두 번째로 안수하고 나셨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기록된 것으로는 유일한 점진적 치유 사건입니다. 병의 치유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는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점진적인 치유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의 과정도 거룩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맹장이나 기타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꿰맨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그 환자의 살을 다시 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사는 수술 부위를 꿰맬 뿐입니다. 수술 후에 그곳에서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어 세포와 세포가 서로 결합하고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이 신비한 치유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거룩한 치유의 과정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신적인 치유. 이 신적인 치유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며 단지 일종의 정신병으로 인한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비평가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치유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가 그 정신적 장애에서 노임받고 그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면 도대체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나는 도무지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그들 자신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어떤 비전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로 순전히 정신병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치유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비전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보았고 점진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이적적으로 치유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치유받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저희들은 단지 기본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가족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자주 느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그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돈 봉투를 가진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돈 봉투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편으로 돈을 보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식료품이 담긴 광주리를 든 사람을 저희 집에 보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며 오늘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그럽시다 하고 쾌히 성낙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셔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 저녁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시체가 있는데 와서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시체 안치장에서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대답하고 가서 시체 한 구 처리하는 데 5불씩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오늘 저녁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주 자연적인 과정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미꽃 앞에서 오 하나님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 자연이 곧 하나님이구나 또는 어머니격인 자연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자연을 경배하는 것은 매우 바르지 못합니다. 분별력 있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보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들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혀 치유될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분은 손을 대고 고쳐주기를 기대하는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전에 다른 소경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으로 이겨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그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형식대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집어넣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거나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제안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제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도 저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시고 점진적으로 치유하기도 하셨으며 어떤 때는 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셨는가 하면 어떤 때는 손을 대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만 고치셨으며 어떤 때는 병자의 집에 방문하여 고쳐주셨고 또 어떤 때는 그저 집으로 가라는 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틀에 얽매여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끝에 위치한 베세다를 출발하여 갈릴리 위쪽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의 주 수원지인 헤르몬산 바로 밑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베니스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요단강 물이 샘솟아 나왔던 동굴 바로 옆에 사원을 지었는데 그 후 지진으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요단강 물이 이 동굴의 30m 정도 아래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 펜을 위하여 그곳에 사원을 지었고 그곳을 페니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페니어스의 피읍 발음이 까다로워 점차 베니어스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날에는 그 이름이 베니어스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의심했음에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원스럽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제자들은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라고 의미하지만 헬라어로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메시아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공식적인 왕이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후에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으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자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 적극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메시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예언하였는데 이것도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아라. 일은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도 왕국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겐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개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을 때에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의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했다면 그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34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너는 너 자신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게만 된다면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늘 보좌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5절에서 36절 말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자, 그것이 의미이고 목적인 자, 그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야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야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을 며칠이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전에 누군가에게서 자신이 60번째 생일을 맞던 날이 바로 아담 이래로부터 1%의 시간을 산 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차지하면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98세가 되어도 이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왜냐하면 모세는 죄가 항상 제한된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누리는 낙은 분명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8장 3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맞바꾸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인디언들이 미 대륙에 이주한 초기의 장사꾼들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황금과 은으로 만든 조각들과 백인들의 무가치한 구슬들과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값나가는 황금 공예품들을 그저 단순한 구슬들과 바꾼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혼을 팔아 어떤 것들을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불하는 장사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거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값싼 구슬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주고 영혼을 살까 하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 말씀. 예수님은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메시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언젠가 메시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